자, 오늘은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늘 해오던 대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저 뒤쪽에 있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케이. 자,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대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 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 높으신 분,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입을 열어 찬송하고 또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빛을 비춰 주시기를 원하고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케이. 오늘 제가 히브리서 지금 계속 연속으로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34번째 시간으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리의 기초 괄호 열고 4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 이렇게 명명되는 6가지의 기초 교리들이 히브리서 6장에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그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리, 우리가 이것을 지금 지난 한 3주 동안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 심판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인데, 심판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책인데, 우리가 먼저 살펴본 것이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이 있다. 그 다음에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 있다. 민족 단위로 이제 받는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심판이 있다. 또, 마귀와 또 타락한 천사들, 그러니까 인간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영적 존재들도 심판받는다. 그래서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심판이 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태어나서 죽었던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받는 심판이 있다. 그것을 성경이 크고 흰 왕좌 앞에서 받는 심판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총정리를 하면서 두 가지 심판에 대해서 이제 또 알아보는데요. 먼저는 음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하늘과 땅, 그러니까 이제 과학적인 용어로 하면 우주죠. 이 우주에 대한 심판이 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두 가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총정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음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뭐냐? 여러분들 그 유럽연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EU, European Communities. 그래서 이 유럽연합이라는 것이 원래 그 우리가 이제 지도상에 유럽이라고 부르는 그 지역에 뭐 프랑스니 독일이니 영국이니 하는 그 이제 그 지역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뭐 쪼개졌다, 붙었다, 뭐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면서 이제 계속 이어져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국가들이,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이제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반목해서 되겠냐. 사실 뿌리도 다 비슷하고 이런 사람들끼리, 이래서 되겠냐 하면서 국가들 간에 이제 적대감을 줄이고, 또 이제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새로운 연합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국가 간의 통합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1993년에 공식적으로 이제 EU가 이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EU에 이제 포함되는 그 국가들끼리는 화폐를 하나로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와 이제 동양권에 속한 우리와 일본과 중국이 같이 연합됐다. 그러면은 화폐를 그냥 하나를 쓰는 거예요. 하나를 엔화니 뭐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하나의 화폐를 쓰는 거예요. 유럽이 지금 그렇습니다. 유로화라고 하는 단일 화폐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국경을 자유롭게 이렇게 왕래하고 또 환경 문제, 무역 문제, 외교 문제 이런 데 있어서 이제 굉장히 긴밀하게 연합하면서 마치 그 하나의 국가처럼 이렇게 지금,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경제적인 것부터 통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그러면서 이게 점점 정치적인 것, 사회적인 문제로 이제 발전한 것이고, 마침내는 아마 이제 군사적인 것까지 통합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기준으로 회원국이 이제 27개 국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유럽연합, 이 유럽연합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의회가 있는데, 그 의회 건물이 이제, 세 개의 국가에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프랑스에 있고, 하나는 벨기에에 있고, 또 하나는 룩셈부르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라는 곳과 벨기에의 브뤼셀이라는 곳에 그 유럽연합의회 그 빌딩에 그 앞부분에 보면, 요게 본론입니다. 지금까지 서론이었어요. 그 앞부분에 이제 뭐가 있냐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조형물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소, 그 우람한 황소 위에 한 여자가 이렇게 그 소에 타고 있는 그런 형상의 조형물입니다. 아마 어지간한 분들은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다 한 번쯤은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 위에 여자가 타고 있다? 그게 뭐가 대단한가? 소 치는 여자인가? 밭 가는 여자인가? 그게 아니라, 이제 이 조형물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이제 고대 그리스의 신화가 있는데, 이제 유럽 사람들이 그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것들을 간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그리스 신화 중에 그 여러 신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가 그렇지만 다신이란 말이죠. 잡신들, 다신들.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 신이 이제 제우스라는 신입니다. 이 제우스라는 이 신이 에우로파라고 하는 페니키아 공주에 대해서 이제 그 흠모하게 되고 마음에 이제 두게 되었는데, 그 어떻게 그 여자를 차지할까 이렇게 하다가 굉장히 멋진 흰 소로 이제 자기가 이제 변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멋지고 흰 큰 소로 이렇게 변신을 해가지고 그 에우로파에게 이제 다가가니까 그 에우로파가 그 소를 이렇게 이제 너무 멋지니까 이렇게 막 쓰다듬고 이렇게 하다가 또 올라탔다는 거죠. 그래서 올라타자마자 이제 냅다 이제 달려가지고, 그러니까 납치죠, 사실. 납치해서, 이제 여차여차 해서, 이제 아들을 낳고, 뭐, 했다는 그런 어떤 신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화의 그 어떤 내용을 형상화 시켜놓은 것이 황소 위에 타고 있는 그 여자 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우로파라고 하는, 유로파 또는 에우로파라고 하는 이 여자의 이름에서 이제 유럽 대륙의 이름이 이제 기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것이 마치 이제 어떤 우리나라도 뭐 단군 신화 뭐 이런 것처럼 굉장히 그것을 이제 높게 평가해서 자기들의 어떤 근원, 뿌리, 정체성 이런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러한 어떤 조형물을 이제 중요시 여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 위에 타고 있는 여자라는 이 모티브가 어디에 등장하냐면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는 이 여자를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냐? 음녀 바벨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음녀라고도 부르고 바벨론이라고도 부르는데 우리가 이제 두 개를 조합해 보면 음녀 바벨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 위에 타고 있는 어떤 여자라는 이 모티브는 이것은 단순한 신화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전래동화 얘기도 아니고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이 짐승 위에 타고 있는 이 여자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이 음녀 바벨론의 정체에 대해서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총 네 장에 걸쳐서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14장, 16장, 17장, 18장 이런 곳에서 이제 이 음녀 바벨론을 언급합니다. 근데 사실 이 음녀 바벨론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하면은 굉장히 복잡해요.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복잡한 얘기를 다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너도 이해 못하고 나도 이해 못하고 이런 상태에서 그냥 시간만 보내다가 이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간략하게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음녀 바벨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두 개의 키워드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음녀라는 키워드가 있고 또 하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여자이고 이게 이제 이 여자가 짐승 위에 타고 있단 말이죠.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은 이 존재를 뭐라 그러냐면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great who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창녀라는 뜻입니다. 엄청난 창녀라는 뜻이에요. 네, 문자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형상화되는 이 이제 존재가 있는데 성경의 여러 군데를 다 종합해 볼 때 이 음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이제 사실은 뭐냐? 이 존재는 하나님께 대해서 영적 간음을 행하는 어떤 집단 또는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 대해서 영적 간음을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집단이 아니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남편이 되시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의 인간관계의 여러 가지 측면을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예를 들면 친구라고도 하시고 그렇죠? 스승이라고도 하시고 그러면서 또 양과 목자 사이에 그 목자라고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 측면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남편과 아내라는 그런 이제 개념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분, 그 예수님과 또 그분이 피로 합주고 사신 이 교회, 이 성도들,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와의 이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상태의 신랑과 신부예요. 그러나 법적으로는 신랑과 신부인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결혼 개념이죠. 자,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종합해 보니까 이 음녀 바벨론은 굉장히 성경적인 그러한 개념을 담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집단인 것입니다. 음녀라 그랬으니까 정상적인 어떤 정결한 그런 어떤 여자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타락한 어떤 그 이제 여자, 순결을 지키지 않는 그런 여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영적인 순결을 지키지 않는 그런 어떤 집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지금 최대한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 볼 때, 그럼 이 음녀라고 지칭되는 이 존재가 누구냐를 생각할 때, 성경을 성경대로 믿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기를 이것은 역사상 존재했던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로마 카톨릭 천주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천주교회와 그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바벨론이라는 그 개념은 또 뭐냐? 두 개의 키워드 중에 음녀 바벨론 할 때 바벨론이라는 그 키워드는 또 뭐냐? 아까 그 음녀라는 키워드는 굉장히 종교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는 것이고 영적이고 종교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는 것이고 바빌론이라고 할 때는 물론 영적인 게 있기는 있지만 이것은 굉장히 또 실제적이고 물리적이고 어떤 지리적이고 역사적이고 이제 이런 개념이 더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이고 예. 그래서 이 바빌론의 이 정체를 우리가 이제 얘기하려면 사실 성경의 창세기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첫 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완전한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요. 그러니까 실낙원 그 파라다이스에서 이제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 여차여차 해가지고 인구가 이렇게 막 불어나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이 도저히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 없는 수준까지 인간이 범죄했을 때 그게 이제 천사와의 혼종이 생기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러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는 그런 일들이 전 세상에 온 세상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과 짐승 코로 숨쉬는 모든 생물체를 다 이제 물로 멸망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살아남은 노아라는 사람과 노아의 세 아들 그래서 남자 네 명에다가 그 각각의 아내들을 네 명을 더하니까 8명. 그래서 이 노아의 8 식구를 통해서 이제 전 세계의 인구가 이제 다시 이제 불어나기 시작하는데 뭐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불어나겠죠. 불어났는데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굉장히 강력한 한 사람이 등장해서 그 사람이 시날이라는 그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연합국가, 그러니까 연합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뭐라 그러냐면 다산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퍼져서 살라는 것입니다. 각자가 땅에 이렇게 모여 살지 말고 퍼져서 살아라. 이게 원래 하나님의 원래 뜻이었는데 이 이제 대홍수를 겪은 이 인간들이 하나님에게 이제 반역하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자기들의 힘으로 인간들의 힘으로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저주나 심판 이런 징계 이런 것들을 면해 보고자 이제 그 연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거대한 그러한 어떤 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이르게 하면서 그 어떤 홍수가 나더라도 자기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그런 조치들을 취하고 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반역하는 그러한 사건이 나오는데 이제 그 주동자가 이제 이러저러한 것들을 추정해 볼 때에 이제 그 이제 님롯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님로드라고 하는 이제 그 인물인 것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최초로 인류 역사 최초로 성경에 기록된 어떤 국제 연합을 결성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님롯이고 그것이 이제 성경의 창세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이래로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이대로 놔뒀다가는 그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말이 통하지 않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들 똑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이제 뭉쳐서 이제 각각 전 세계로 흩어진 것이죠. 그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이때 흩어지는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이 바벨론의 문화를 가지고 이제 각각 흩어진 것입니다. 그 안에 물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 인간이 흩어질 때에 그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과 그 신앙과 그 종교와 또그 바벨론 종교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제 제가 지금 자세히 설명드리기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사실 사악하고 음란하고 아주 패역한 그러한 어떤 종교인데, 이러한 종교 시스템, 굉장히 끔찍한 종교 시스템인데, 이러한 종교 시스템도 그대로 이제 전 세계에 이제 전파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전 세계를 지금까지도 이러저러한 모양으로 온 세상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고, 그 문화를, 그 종교 시스템과 그 어떤 체계를 그대로 이렇게 흡수해서 보존한 것이 로마 가톨릭 체제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사실, 순수한 종교라고 보기는 어렵고, 정치 종교 집단입니다. 정치 종교 집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듯한 그러한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데, 그 안에 그 바벨론 문화를 그대로, 이제 바벨론의 종교 시스템과 그런 것들을 그대로 이제 포함하고 있는 것이 로마 가톨릭 종교다. 천주교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음녀 바벨론은 뭐냐?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종교적이면서도 정치적인 어떤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체제는 많은 분들이 그럼 실제로 누구냐 이렇게 그 실제 지금 존재하는 어떤 세력 중에 그게 누구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이 이제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마지막 세상에 갔을 때에 그 로마 가톨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단일 종교 시스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음녀 바벨론,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들을 조금 잊어버리시더라도 음녀 바벨론이 성경에서 말씀할 때 이게 뭐냐 할때 마지막 시대에 로마 가톨릭을 중심으로 한 거짓 단일 세계 종교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역사상 서서히 무르익어 왔는데 마지막 때에는 이것이 완전히 무르익으면서 그 정체를 이제 분명하게 이제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 아까 이 여자가 타고 있는 짐승은 뭐냐? 소 위에 여자가 타고 있다 그랬잖아요. 짐승 위에 탄 여자. 그럼 이 소는 뭐냐? 이 짐승은 뭐냐? 이 짐승의 정체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데,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두 종류의 짐승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도 이거를 자세히 설명할 시간은 없어서, 이제 다른 곳에서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그 짐승 두 종류의 짐승이 나오는데, 하나가 적그리스도고, 다른 하나가 거짓 대언자입니다. 짐승이라고 묘사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적그리스도고, 하나는 거짓 대언자다. 그래서 우리가 용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 이 셋을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모방하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한 적이 있었지요. 그래서 이 음녀가 타고 있는 이 짐승은 뭐냐면 이게 적그리스도인데 또는 이제 적그리스도의 이제 세력,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어떤 정치 체계 이제 요런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두 개를 이제 조합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짐승 위에 여자가 타고 있다. 이 여자는 영적인 어떤 그 영적이면서도 정치적인 어떤 그 세력인데 기독교를 흉내내지만 사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으로서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때에는 세계 모든 종교를 통합하는 세계 단일 종교 시스템, 이게 이제 되는 것이고, 그 밑에 있는 그 짐승은 이제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세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자가 지금 짐승 위에 타고 있잖아요.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세계 단일 종교와 세계 단일 정부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볼 때가 얼마 안 남았다. 우리 생애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시점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는 여러분이 세계 정세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세계가 자꾸 하나가 된다는 그런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아까 유럽연합도 똑같은 이제 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메리카 대륙도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가 되려고 하고 또 이 동양 쪽도 이제 어떤 경제연합체를 하나로 구성하려고 하고 뭐 이런 모든 노력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100개가 있으면은 100개를 한꺼번에 하나로 연합하기는 어려우니까 30개, 20개, 50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연합해 놓고 최종적으로 하나로 합치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가 부분적으로 이제 하나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세계를 이렇게 이제 정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계를 뭐 10개의 권역으로 나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어쨌든 그런 모든 것이 뭐냐면 세계를 이제 하나로 묶으면서 최종적으로는 하나의 세계 단일 정부를 세워가는 그 단계에 있다는 것이고 그 세계 단일 정부를 누가 그럼 통치하게 되냐? 그게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걸 뭐 어떤 뭐 짐작하고 다르게 해석하고 지금 일어나는 전 세계 모든 일을 달리 해석하고 그럴 여지 자체가 없어요. 왜 세상이 하나가 되는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다 나와 있어요. 한 사람이 통치하게 된다고요. 한 사람이. 그게 적그리스도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그 적그리스도가 이제 멸망하면서 참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왕국이 펼쳐지는 것으로 이제 되어 있지만 그 직전에 짧은 기간 동안 이제 뭐 길어봐야 7년이죠. 그 7년의 기간 동안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그리스도예요. 굉장히 능력 있는 일을 이렇게 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정말 기적 같은 것들을 막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 저 사람이야말로 온 세계를 구원할 슈퍼맨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 세계를 통합할 때에 그 도구로 삼는 게 뭐냐? 종교라는 것입니다. 세계 단일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가지고 뭐 기독교계 뉴스가 됐든 뭐 종교계 뉴스가 됐건 이런 걸 보시면 옛날엔 다 따로 놀았거든요. 불교면 불교, 유교면 유교, 천도교면 천도교 뭐 다 따로 놀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온 세상 종교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한다 그러고 뭐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는 12월 25일 날 뭐 이렇게 뚝뚝뚝뚝 두드려진다 그러고 또 이 천주교나 이 일부 개신교에서는 뭐 이 초파일 날 뭐 가서 뭐 같이 뭐 참여한다 그러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위 기독교계 내에서는 이제 그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 교파 간의 장벽을 허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 세계의 종교는, 이제 그 세계 단일 종교, 종교 다원화,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하나로 이제 뭉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 이렇게 지금,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 놓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그 짐승 위에 여자가 타고 있는 그 얘기는 그리스 신화고 지금 요한계시록은 이제 성경인데 요한계시록 언제 쓰였어? 그거 AD 뭐 90년 이후에 쓰인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는 언제 쓰였겠어? 그건 기원 전에 쓰였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성경이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베껴 쓴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예는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이제 성경이 뭐 세상에 뭐를 베꼈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탄이 먼저 세상을 지배하면서 어떤 시스템을 갖춰놓고 한 것에 대해서 성경이 그것을 나중에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계시를 통해서 알리신 것뿐이지 먼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베꼈었고 이런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물론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유럽의 그러한 어떤 그 이 현상이나 조형물 이런 것들을 성경에 비추어서 해석할 때 그것이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다. 그것은 마귀가 이제 그 세상의 때가 마지막인 것을 마귀도 알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숨어서 활동했다면 지금은 완전히 전면에 드러내놓고 자기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그런 조형물들 대놓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그래 맞아 내가 그 존재야 이러면서 이제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문제라고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음녀가 어떤 최후를 맞냐? 이 음녀 바벨론이 끝까지 잘 가지 않아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창세기 그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정말 온 세상을 주락펴락하면서 온갖 이 좋은 것들을 다 누리고 이렇게 이제 했지만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그 최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최후가 어떠냐?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 한번 보시면 여기 한번 같이 보시죠. 여기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 보니까 네가 본 열불 여기 네가라는 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영안에서 이렇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네가 본 열불 곧 짐승 위에 있는 이것들이 그 음녀를 미워하여 황폐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동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들의 왕국을 그 짐승에게 주게 하셨느니라. 이 짐승이 이제 적그리스도죠.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저 큰 도신이라 하더라. 아, 그러니까 여자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실제 어떤 한 여자 이게 아니라 어떤 시스템인 걸 알지요. 여기 큰 도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Great city다. 거대한 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이때 이 도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그 고대 바빌론의 그 시스템 거기서부터 이어지는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다. 님으로부터 이어지는 그런 개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녀 바벨론이 영원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황폐하게 되고 벌거벗기게 되고 이 적그리스도가 이 음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태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음녀 바벨론의 이 심판, 그러니까 멸망,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이것도 심판이죠. 이 심판 당하는 이 장면이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몇 군데에 분산돼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 8절에도 보시면, 이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는 18장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데, 18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받을 재앙들, 이게 음녀 바벨론이에요. 그녀가 받을 재앙들, 곧 사망과 애곡과 기근이 한날에 임하리라. 그녀가 완전히 불에 타리니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 시스템 자체가 하루아침에 멸망한다. 예. 또 14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거기에도 이제 한번 언급이 되어 있는데 14장 8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또 다른 천사가 뒤따르며 이르되 저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시게 하였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래서 온 세상을 속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던 이 바빌론이 마침내 그 무너지는, 이때 무너졌다는 건 이제 도시의 개념으로 설명한 거죠. 도시가 무너지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18장 2절로 다시 와보시면 또 한번 이제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18장 2절에 그가 우렁찬 음성으로 힘차게 외쳐 이르되 저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녀가 마귀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온갖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새들이 주로 이제 더러운 영들을 이제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녀 바빌론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이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망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 음녀를 태우고 있던 그 짐승은 어떻게 되냐? 이 적그리스도가 멸망하고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심판 부분을 다뤘잖아요. 그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삼위일체를 이루는 용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 사실 셋 다 짐승이에요. 용과 짐승과 짐승. 그렇죠? 이 사탄의 삼위일체가 심판을 받아서 불호수 속으로 이제 던져지는데 순서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먼저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가 먼저 산채로 유황으로 타는 불호수에 던져진다고 했고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나중에 사탄도 그곳에 던져진다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도 어쨌든 이렇게 심판을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녀 바벨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인류 역사 초기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에게 장악당한 이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 전반을 일컫는 말이라고 봐도 됩니다. 더 간단히 얘기하면 마귀에 의해 지배되는 세상 또는 세상 체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류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정치, 우리도 이제 정치 문제로 뭐 우리도 시끄럽고 온 세상이 사실 시끄럽습니다. 정치, 문화, 사회, 종교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러한 전체적인 계획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서는 이 세상이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주도권을 잡고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서로 싸우고 죽고 죽이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밟히니까 내가 먼저 밟고 올라가야 되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먼저 죽으니까 내가 상대를 먼저 죽이고 내가 살아남아야 되고 뭐 다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땅에서 주구장창 천년만년 잘 살아야 되니까 이 땅을 보존해야 되죠. 그러니까 환경운동 한다 그러고 뭐 이 대기오염을 줄여야 된다 그러고 탄소를 줄여야 된다 그러고 뭐 인류 문화 유산을 보존해야 된다 그러고 예? 이 유네스코에 뭘 등재해야 된다 그러고 뭐 휴머니즘을 외치고 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얘기들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한순간에 그냥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실 그러한 것이라는 걸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그렇게 연연해 할 게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이 사라진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라진다. 자, 그럼 이제 이것과 비슷하게 그 하늘과 땅에 대한 심판을 이제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늘과 땅, 다시 얘기해서 우주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 전체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좀 전까지 얘기했던 어떤 그 음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것은 물리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가치, 체계 뭐 이런 거예요. 어떤 정신적이거나 영적인 것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과 땅은 뭡니까? 이건 그야말로 물리적인 거예요. 물질적인 거예요. 이것들이 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사라질, 세상 안에 있는 어떤 요소들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세상 자체의 기반이 되는 이 물리적인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것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이제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의 이제 재림의 때고, 이것이 시간상 딱 이렇게 바로 이어지는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한꺼번에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점이 일단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날에는 그 어떤 특정한 날이 있는데 그 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자 성경에는 하늘을 단수로 얘기하지 않고 복수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대기권, 지구의 대기권도 하늘이에요. 이걸 궁창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이것도 하늘이라고 불러요. 거기도 궁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이 우주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것도 하늘이라고 부릅니다. 그걸 셋째 하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온 우주가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빅뱅입니다. 그렇죠. 빅뱅은 언제 일어나냐?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마귀가 세상 사람들을 속일 때에 아무 근거 없이 속이지는 않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속입니까? 이 세상이 시작될 때 하나님 없이 빅뱅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끝내실 때 빅뱅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대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 날에는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그랬습니다. 불이 붙어 해체된다. 원자폭탄의 원리가 정확하게 이런 것입니다. 물질을 이루는 기본 단위인 이 원자가 핵 분열을 하게 될 때 어마무시한 그런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온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 전체가 핵 분열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엄청난 소리와 함께 불이 붙어서 이 원소들이 해체된다. 그러니까 원자 수준에서 이 온 우주가 분해된다는 것입니다. 공중분해되는 것입니다.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는다. 우리가 레이저를 통해서도 이 원자들을 이렇게 이제 뭐 깰 수도 있고 또 뭐 플라즈마 상태로도 만들 수 있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불이 붙어 해체된다.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불이 붙어 해체된다. 그리고 엄청나게 큰 소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우주는 뭐냐? 그 순간까지만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입니다. 아까 이제 10절을 읽었는데 그 앞부분에 보시면서 7절에 보시면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원소 단위에서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해체시킬 날이 있는데 그때까지만 하나님께서 불사르기 위해서 예비해 두고 계시다. 붙잡아 두고 계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이걸 누가 붙잡고 있냐? 실제적으로 이걸 누가 붙잡고 있냐? 자,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보시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보시면 이렇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들에는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아,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진술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온 세상의 창조자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 사람들이 뭐 자기 이제 기분 나쁠 때 욕할 때 뭐 Jesus Christ 뭐 이러고 뭐 그냥 하잖아요. 정말 짐승과 같은 짓이에요. 그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4대성인?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이분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자이세요. 그 다음 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떠받치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Upholding all thing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Upholding 한다. 이 모든 것,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이 온 우주를 지금 붙잡고 계시는, 떠받치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떠받치시는 것을 손을 놓게 될 때 그날에 이 모든 것이 이 온 우주가 원자 단위에서 해체가 되는 것입니다. 분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점이 구체적으로 언제냐?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가서 보시면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왕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과 하늘, 이게 우주입니다. 이 우주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본 크고 흰 왕좌 심판, 크고 흰 왕좌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이 온 우주는 해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으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제 타임라인을 이제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한 6,000년 전쯤에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 뭐 하고 계셨나? 모릅니다. 우린 몰라요. 알 필요도 없고, 그건 나중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아는 것이고, 그때도 안 가르쳐 주시면 우리는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계시던 그분께서 어느 시점인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우리는 6,000년 전쯤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4,000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이제 아담이 범죄하고 뭐 노아의 대홍수가 발생하고 바벨탑 사건이 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성하시고 뭐 이런 모든 얘기들이 이제 다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가 4,000년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자들은 뭐 인류가 뭐 200만 년 전 어쩌고 저쩌고 뭐 하지만 실제로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단기라 그러는데 단기를 몇 년이라고 얘기하죠? BC 2333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자를 대부분 한자가 언제 발생했냐 추정할 때 거의 2000년 전 BC 2000년 전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기록된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인류 역사는 다 비슷해요.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그 전권 다 사라졌겠죠. 물에 다 잠겼으니까.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이 노아의 세 아들들이 퍼져나가면서 이룬 문명, 거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4,000년의 기간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사건, 그러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 저주의 나무에 달려서 이 죄값을 치르신 사람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신 그 사건이 이제 있었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얼마가 흐른 거냐면 2000년 정도가 흐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AD, 아노도미네, 주후, 2000년, 2023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태양력이 뭐 이 로마 황제들이 막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그래서 아주 정확하지는 않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거의 2000년 정도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고 하루가 천년 같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 눈앞에서 보실 때 인류 역사 몇 년, 며칠 지났냐? 지금 6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6일 지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에 보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뭘 하셨냐? 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피곤해서 안식하신 거 아니에요? 사람을 위해서 그걸 주신 건데, 그래서 우리의 체계가 지금 일주일이 7일을 단위로 이렇게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의 구도를 보니까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6천년이 됐고 하나님 앞에서 6일 지났는데, 그럼 다음에 뭐가 와야 되냐? 안식의 하루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의 천년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밀레니엄 킹덤, 천년왕국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천년왕국이라는 용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천년의 개념, 천년 동안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이 예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왕국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냐? 지금은 우리가 2000년 이제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께서 공중에 임하시면, 공중에 재림하시면, 그걸 이제 공중재림, 지상재림 이렇게 나눌 때 공중에 임하시면,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모든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신약시대에 죽었던 모든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살아서 남아있던 우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가 주님께로 들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 이건 완전 소설이고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뭘 믿는지 아십니까? 마술, 요술, 무당 점 보는 거, 운세 점 치는 거 이런 걸 믿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예수님 공중에 임하시면, 그러면은 이제 교회가 전체가 이제 휴거돼서 사라지고, 교회는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 혼인 만찬을 행하고 혼인식을 행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다 했습니다. 그 기간이 7년인데 그 7년의 기간 동안에 이 땅에서는 전무후무한 이제 그 환난이 펼쳐지는데, 그것이 이제 다니엘서에 기록된 다니엘의 70번째 일이라는 이제 명칭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이게 7년인데 7년의 반을 잘라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뉘는데, 그때 본격적으로 뒷부분의 3년 반, 42달, 1260일에 해당하는 그때에 본격적으로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이제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모든 사람이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참 이상한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이 첨단 과학 시대에 사람이 달나라를 가고 뭐 우주선을 지금 뭐 목성 뭐 이런 데다 보내고 이런 시대에 무슨 사람들이 무슨 종교에 무슨 관심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적그리스도 체제가 들어서는 그 순간에는 모든 사람이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단일 세계 종교를 이루면서, 그러면서 그 적그리스도와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경배한다 그랬습니다. 이건 종교행위입니다. 경배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제 음녀 바벨론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이제 짐승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이제 음녀 바벨론이 심판을 받고, 이 짐승도 이제 심판을 받게 될 터인데, 그렇게 해서 그 7년의 기간이 끝나는 그 시점에 이제 온 세상이 이제 그 이스라엘을 대적해가지고 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이제 그 무기토 골짜기라는 곳이에요. 거기에 이제 모여서 대적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모든 이 국제 연합군을 한 방에 한 칼에 그냥 이 물리치시는 얘기, 그게 소위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게임에도 많이 나오는 그 아마겟돈 전쟁이 그런 겁니다. 7년 대환란이 끝나는 그 시점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지상재림하셨을 때에,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돼야 되는데, 그때 뭘 먼저 하시냐면은 그 천년왕국에 들어갈 민족들을 구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민족들에 대한 심판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민족 단위로 이제 어떤 민족이 들어갈지가 이제 결정되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일단은 저와 여러분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휴거됐다가 변화된 몸으로 내려온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그렇죠? 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유대인 중에, 3분의 1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그 안에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 민족으로서, 예, 양으로 분류된 그 민족들이 이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얘기처럼 들리시는 분들은 이런 건 생략하셔도 돼요. 나중에, 이제, 차츰차츰 이런 건 생각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천년왕국 기간이 있고, 그때 마귀가 잠깐, 이 바다 없는 구덩이에 갇히고, 그러면서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처럼 되면서 천살 가까이 마치 그 아담 이후의 세대처럼 그렇게 인간의 수명이 복원이 되고 이 지구의 환경이 복원이 되고, 그러면서 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뭐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치고 하는 그게 다 그 얘기예요. 천년왕국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높은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도드워지고 지형이 변하면서, 그러면서 그야말로 준천국이에요. 준천국의 상황이 이제 이 땅에서 천년 동안 펼쳐지는데, 그래도 그때 죄를 짓는 일도 있고 사람이 죽는 일도 그때는 있습니다. 100세의 사람이 죽으면 그걸 아이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펼쳐지고 나서 천년왕국의 맨 마지막 끝부분에 이제 다시 한번 온 세상 사람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이 또 한 번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완전한 세상에서 이렇게 통치하시는 그 천년의 기간을 보냈는데, 그랬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바다의 모래와 같은 사람들이 또 그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렇게 모여서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게 이제 한 칼의 진압이 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이 크고 흰 왕좌 심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때에는 아담 이래로부터 역사상 태어나서 죽었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었던 모든 불신자들과 천년왕국을 통과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반역했던 모든 사람들 거기 같이 서겠죠. 그런 모든 사람들의 이 크고 흰 왕좌 앞에 서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고 회개보고하고 심판받고, 그리고 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 던져진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때 던져질 때에 마귀도 던져지는 것이고, 그런데 그 시점 천년왕국이 끝나고 크고 흰 왕좌 심판에 들어가는 그 시점에 보니까 하늘과 땅이 없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그걸 읽은 거예요. 하늘과 땅이 그때는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온 세상이 지금 불이 붙어 해체되는 그 일은 크고 흰 왕좌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한 천국이 펼쳐질 때에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지구, 그러니까 Earth가 영어로는 땅도 되고 지구도 되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이 새로운 우주를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데 그때의 이 지구에는 바다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그냥 이걸 문자적으로 믿습니다. 다시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이제 이러한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이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자이십니다.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면은 자신의 창조 세계를 심판하시는가? 그것은 이 세상이 죄로 오염됐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그래요. 그 죄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먼저는 하늘에서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왕좌를 넘는 그룹 그 존재, 최상의 존재가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그가 떨어지면서 땅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사탄이 되었습니다. 그 사탄을 통해서 땅에 에덴에 있던 사람에게 죄가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브가 먼저 범죄했고 그 다음에 아담도 같이 범죄하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온 세상에 이제 사망이 왔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오염된 이 인간과 또 인간으로 인해서 또 인간과 이 영들, 범죄한 영들, 이들로 인해서 오염된 이 모든 세상의 체계, 세상의 시스템, 그리고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이 자연,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심판하실 필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역사적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집행되어 왔습니다. 개인적으로건, 도시적으로건, 국가적으로건, 아니면 전 인류적으로건 하나님이 여러 차례 심판하셨어요. 이건 뭡니까? 이거는 앞으로 정말 무시무시한 전체적인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샘플인 것이었습니다. 경고예요. 예고편으로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 개개인 또 이 세상 시스템 전체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물리적인 것들을 다 심판하시는데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겁니다. 컴퓨터로 치자면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디스크니 뭐 키보드니 뭐 모니터니 하는 뭐 메모리니 하는 하드웨어가 있어요. 그것에서 실제로 뭔가를 하게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뭐 아레안글이니 뭐 엑셀이니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는 유저들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있어요. 컴퓨터로 치자면 이 모든 걸 다 응징하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이루고 있는 물리적인 이 천체와 이 지구와 이 모든 물리적인 것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 이 세상의 시스템, 가치관, 체계, 그 세상의 문화, 사회, 뭐 이런 모든 것, 그게 다 들어있는 그 세상 자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소프트웨어 같은 그걸 심판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모든 것의 사용자가 되는 이 유저, 인간과 영적인 존재들 중에서 범죄한 이 영적 존재들, 이들 전체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 애초에 그냥 이런 오류가 나지 않게 에라 없이 이렇게 그냥 창조하시지 왜 이거를 이상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다시 뭔가를 하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하나님 실수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주지 않습니다. 저도 몰라요. 다만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전제할 것은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일개 피조물들에게 시시콜콜 설명할 의무가 있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먼지와도 같은, 먼지만도 못한 벌레와도 같은 이 인간들에게 그 모든 것을 시시콜콜 설명해야만 된다고 전제를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 그럴 의무를 가진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배려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러한 답변,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완전하게 창조하지 않으시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시는가? 우리는 잘은 모르지만 짐작해 볼 수 있는 바는 교육 목적으로 하시지 않았겠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면서 자유로운 의지, 자유롭게 자기의 자유에 의해서 뭔가를 이렇게 취사선택할 수 있는 존재,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애초부터 완전한 것을 해놓았을 때 뭔가 배우는 것이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영원히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얼마나 감사하신 분인지를 알리실 목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한번 거치게 하셨다. 우리는 이렇게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완전한 하나님의 뜻은 잘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믿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이었다는 것,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인정할 뿐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인간은 창조된 존재고 한번 실패한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받아 영원히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그 진노를 면하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태도로 사냐?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거주할 자처럼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해체될, 지나갈 이 세상을 우리는 나그네와 순례자의 자세로 삽니다. 이 세상은 일회용입니다. 이 온 우주는 영구히 존속되지 않아요. 이건 일회용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우리 본문 구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지인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서두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구원의 문제가 명확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간절히 호소합니다. 믿으실 수도 있고 안 믿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게 되면 엉뚱한 걸 믿게 됩니다. 엉뚱한 걸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엉뚱한 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믿음을 더 요구하는 것들이에요. 따지고 보면. 네. 세상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그냥 우연히 이 모든 것이 이 복잡한 것이 우연히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고도로 지적인 어떤 존재의 설계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그분이 창조자시라고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아마 이 자리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그 영안에도 울릴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자극을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이 자극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영원한 파멸, 이 온 세상도 다 해체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가는 그 이 불호수, 그곳에서 영원히 파멸되는 그런 상태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협박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냥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그냥 덤덤하게 말씀드릴 뿐입니다. 저도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제가 믿는 하나님, 제가 믿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는 그런 것입니다. 간절히 호소드리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각자의 마음속에 믿어져서 꼭 구원에 이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